욥의 친구들과 욥의 계속적인 변론, 지금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엘리바스의 공격적인 발언이 어제 22장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3장 욥의 또 답변입니다. 어제 말씀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이제 2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너를 신문하심이라고 엘리바스는 그의 친구들은 욥을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마치 재판장에서 아니면 그 형무소에서 형사가 죄인을 신문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신문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예 욥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말을 합니다. 6절 22장 5절에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하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사실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신문하고 이렇게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만 해도 지금 세 번째 욥에게 그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생각하기를 아,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해봤자 헛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묻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답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 근심,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근심도 있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제는 너희들과 말하고 싶지 않다. 친구들과 말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해서 위로를 얻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과 이야기해봤자 거기서 거기 뭐 얼마나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며 우리의 형편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말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말을 이렇게 위로는 조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 이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요. 욥이 죄가 아예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아주 처참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은 것이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아예 악인으로 단정짓고 하나님을 욥의 의로움에 무관심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말을 했지만 욥은 하나님만 자기의 의로움을 알아주시고 고난의 형벌이 잘못 내려졌음을 또한 그렇게 인정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욥의 확신은 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그 자신감이 넘쳐서 또 교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욥의 바람대로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또 욥에게 막 따져 물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쭉 정리해 보면 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네가 이것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느냐? 사슴이 잉태하고 새끼를 낳는 거, 그리고 다른 각종 짐승들 이 세상 돌아가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네가 알긴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또 똑똑하다 하던 욥의 친구이고 또 엘리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에 대해서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은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고 해도 거기서 거기 예, 결국은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오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하나님은 나와 다투실 분이 아니다. 오히려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시다. 라고 했고, 7절에서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날 때는 하나님께 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때 제게 왜 그러셨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겠죠. 그때에 7절 하반절에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 심판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욥의 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양. 그렇게 욥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이 심판자들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 친구들의 그 소리에서 벗어나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 듣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는 욥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바람대로 그를 만나 주실 것이지만 때로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8장 이후에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뵙기를 바랐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뭔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뭔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든지 음성을 듣게 하시든지 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욥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는구나. 아무리 둘러봐도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걸 체험하고 감증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오늘 욥처럼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구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찾고 싶은데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탄식했던 욥이 결국은 긴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38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눈으로 직접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뵈옵나이다. 한때는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에서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달으셨습니다.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요.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아 이렇게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 하다가 믿음이 들어간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자기 곁에서 함께 하심을 믿지만 전후 좌우 어디에도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도 욥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욥을 찾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그분의 길을 알 수가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맡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을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이 욥에게 임한 이 고난의 이 불은 그를 순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때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나중에 아 이것이 순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재련한 불과 같은 것이었거나 불이 아니고서는 순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순금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온도의 온도를 불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녹여내고 순금을 내듯이 아,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죽인 당한 것 같고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지금은 알 길이 없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 아,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불로 연단하여서 재련하여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 불로 연단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단단함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 나를 순금으로 단련시키는, 재련시키는 과정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욥은 11절부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음을 필요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찌 하나님께서 틀겠습니까? 그러니 14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거나 이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기가 얼마나 괴로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욥의 생각이고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뭐 하여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친구들의 말은 다 거기서 거기 맨날 그냥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는 그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의 고난을 극복할 문제를 하나님께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시는 고난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찾기도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욥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역시 순금으로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잘 아시고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동네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고 창녀를 찾아오시고 온갖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온갖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 하나님.